골로새서 1장 24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또 성찬식도 있고 해서요.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나오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앞구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받는 고난들을 기뻐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또한 우리에게는 좀 힘들기도 하고 무거운 말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suffering이라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는 것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에게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인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사실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실제로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다는 것도 자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쁘다고 하시면 되는데, 뭐가 기쁘다고 하세요? 고난이 기쁘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고난과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난과 기쁨이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리로는 들어오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 그것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나 인생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고난은 빼고 고난만 없고 기쁨만 말씀하시면 좋지 않나요? 아, 주님이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달갑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이라는 말을 이제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 고난이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제는 고난의 말을 다 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아니,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에서 해방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기쁘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도 이제 없어져 가고 세상에서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혀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을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니까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믿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같아요. 그리고 품어야 하는 마음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사도 바울만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 되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삶에 참여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라, 아니, 우리의 기쁨이 그 고난 받기까지 교회와 형제들을 세워주는 것에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쁘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고난으로 교회와 형제들이 세워져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쁘다 하시고, 우리도 이것이 기쁜 거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성도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참여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데 고난받게까지 세우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 왜? 거기서 누구 영광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찾아오는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들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만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그러한 고난을 기쁘게 받겠다. 예수님의 고난에 더 참여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가면. 어떤 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이 그 고난이 그래도 좀 견딜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항상 비교를 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이면 사도 바울이라도 기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항상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서신을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죠? 매이고 갇힌 자였다. I'm in prison and in chains.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것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사역 때문에 받은 고난. 그리고 당시의 감옥은 거의 죽어서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요. 그 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적이 여러 번이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찾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성도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이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고요. 다 예수님을 전하며 받은 고난, 교회와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찾아오는 고난, 거기에 온통 자기의 마음이 있었다. 내 마음은 온통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사랑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 때문에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여기까지구나.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이 그래도 견딜만한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죽는다 해도 죽을 지경에 수도 없이 처했지만 그래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는 절대 비할 수 없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으로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아무 고난 속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어떤 고난을 기뻐하시고, 어떤 고난에 더 참여하길 원하시고, 어떤 고난을 기꺼이 더 받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죠? 어떤 고난을 기뻐하신다고 하세요?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받는 고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받는 고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차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쁨이 모든 생각이 온통 교회와 형제들에게 가 있습니다.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쁘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든지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오히려 더 고난받기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닮은 마음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고 온통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위해 항상 염려하시고 애타하시며 우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하신 삶.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기쁨을 아는 것. 그 마음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은요, 억지가 돼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마음 없이는 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과 나누는 마음의 교제가 없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없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고요. 인색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나를 위해 일해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억지로 일하라고 이것저것을 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돌아보고, 마음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삶.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예수님을 아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성도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두 가지 비교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시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갔고,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없이 예수님이 빠져있는 일하는 것에 바빠, 그 마음이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더 나은 것을 택하였다. 마음의 교제가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많은 마르다들이 필요한 곳이 아니죠. 마리아들이 모여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마음의 교제 속에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와 마음의 교제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예수님의 기쁨을 품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또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도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데 이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은 더욱 어려워요. 먼저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풀면은요, 이런 뜻이죠.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더욱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그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까지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부르심을 표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나는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는데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요,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Christ's suffering.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채우겠다.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들으면은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일단 lacking in Christ's suffering. 예수님의 고난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이 부족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 내가 90% 이루었으니까 10%는 너희가 채워라.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그 고난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의 고난으로 채우겠다. 지금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만 완전해져. 예수님은 한 90%만 해놨고 나머지 10%는 우리에게 달렸어. 이런 뜻일까요? 절대로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오는 구절들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몇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죠. 모든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채운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 여기에 이 땅의 성도들만 누리게 하신 놀라운 영광과 특권의 현실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남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는 뜻의 그 lacking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채우다라는 뜻의 filling up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사실 성경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의 같은 어근을 다진 단어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쓰여진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오늘 본문의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더 잘 풀어져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할 때 그 lacking이라는 단어 있죠. 남은으로 번역된 단어가 absence of a person.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여요. absence of person. 그리고 따라오는 그 filling up, 그 부분을 채운다로 번역된 단어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하다, replace 또는 place,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1 Corinthians chapter 16 verse 17 through 18.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형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에게 왔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전체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줬다, 채워줬다 이런 뜻이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족하다는 단어와 보충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남은 그리고 채웠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어근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 형제가 와서 전체 너희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전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다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이 세 형제들이 와서 채워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형제들이 같이 있는 것이 마치 온 고린도 교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자리, absence of your Corinthian people. 그 자리를 these three brothers, 세 형제들이 채웠다. 그들이 너희를 대표하여 채워줬다. 너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의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의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하시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하시지 않는 그 자리를 이제 예수님과 한몸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들이 채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부으신 그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를 채워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고난받기까지 증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었다는 것. 아니,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광과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를 채우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죠.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 중에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이미 영광 중에 부활하여 천국 보좌 우편에 이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시나요?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고난을 다 끝내시고 영광에 이르러 계시는데 무슨 고난을 또 받고 계시나요? 지금도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나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채우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yes and no예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Acts chapter 9, verse 3 through 5.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뜻인가요? 사울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받는 교회의 고난을 예수님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핍박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난 중에 계시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 자신이 받으시는 고난과 핍박으로 똑같이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교회와 지체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지금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영광 중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와 지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데 고난받기까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이 땅의 교회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 이 구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개인 성도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감히 자신이 그 남은 고난을 채워드리겠다는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성령님의 은혜로 기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싹을 치르기 위해 받으신 형벌로서의 고난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하지만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의 지체들을 위해 받으신 고난에는 기쁘게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여기에 한 성령을 부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채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되 그 고난에까지 참여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6 through 17.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형제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뭘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아들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삶과 그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요. 전적인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한 죄인들,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고 완성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는 것까지 부르십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기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현실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러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고난받기까지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이지만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식이면 알아요. 부족해도.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구해야 될까요? 십자가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얻으시려고 기쁘게 자신을 바치시며 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할 성찬에 주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 그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단지 복음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죠. 형제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마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하시며 정말 사랑하는 이 골로새 교인들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 적도 없는 자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였고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그 에바브라에게서 소식을 듣고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인들 중에는요, 지금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받아서 사도 바울까지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복음에서 떠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의 필요를 세세하게 돌아보시며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여기시며 우리가 직접 뵌 적이 없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만세전부터 십자가에서도 이제도 앞으로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며 온 마음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는 데오빌로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고난받기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기뻐하며 고난받기까지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생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만 씨름하여 갈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다루는 거거든요. 기독교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에게만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오직 우리만 누리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기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받기까지 교회와 형제들을 기쁘게 섬기고 세워주는 삶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먼저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래야 내 고난조차, 내 시련조차,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삶까지도 예수님처럼 내 형제와 내 교회를 굳게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저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부르세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교회와 형제들을 세우는 것에 필요한 자리를 기쁘게 나로 채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와 형제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꼭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천국에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예수님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통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애타하시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들을 우리 마음속 가득가득 채우지 않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온통 세상의 여러 바쁜 일들로 채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기까지 교회를 위해 사오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끝까지 채우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이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고백하는 저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더욱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자리를 채워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 다 일어나시지 말고요. 찬송가 앉으신 채로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1절 4절 힘 넘버 228 verse 1 and verse 4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